찬양대원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옵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깨달아 알아간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린도 교회의 죄라는 제목으로 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음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죄로서 이제 쭉 되게 심하게 배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문제는 바울 서신의 죄 가운데 죄를 열거할 때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근친상간의 죄악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위험한지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주로 구두를 통해서 전달을 되어서 알게 되었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만함과 자기 자랑에 관한 죄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섯 절의 짧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로 인해 공동체가 이제 점점점 그 죄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죄는 공동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인간의 몸에서 암세포를 잘라내는 것처럼 교회도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치 않는 자를 과감하게 교회 공동체에서 배제시키고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교회 안에 악의 세력이 번성을 하게 되고 너무나 퍼지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의나 부정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거룩성을 항상 유지하고 보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교라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출교는 출교 당하는 자에게도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교는 영원한 추방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교라는 것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당시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서 상업에 크게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문란한 성문화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는 별명이 방탕아라는 그런 별명이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도시에 있던 고린도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죄악에 노출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폐륜적인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죄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교회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책임하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출교시키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러한 악행인, 죄악인, 계모와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이고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태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자를 용납을 하고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죄가 들어왔는데 통안이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통안이 여긴다는 것은 다른 번역의 새 번역에서는 통탄한다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보면 비통한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슬퍼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뜻이 다 맞는 말입니다. 통안이 여기는 것은 비통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 음행죄를 범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애통해하고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죄를 지은 것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여기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일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 가운데 또한 예방책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를 보고 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죄의 위험의 가운데 잠식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는 단순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죄에 대해서 항상 비난을 하고 비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비난하고 비판한 죄를 멀리하거나 안 지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비판한다고 비난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고 괴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안이 여기는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통안이 여긴다. 애통해 한다. 우리가 보통 대상을 한번 다르게 하면은 그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큰 죄를 지었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물론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죄를 100%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상을 우리의 자녀로 바꾼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나 손녀가 그러한 죄악을 계속 짓고 있고 죄악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아마 진짜 통안이 여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내가 잘못 지켰구나 신앙적으로 잘못된 모델이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심각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하고 자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아마 기도를 할 것입니다. 내가 짓는 죄랑 우리의 자녀나 손주가 짓는 죄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죄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죄를 짓고 있는데 허허허허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부모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부모된 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강력하고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는 두려운 것이고 그만큼 파괴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라도 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죄 자체를 받아들이거나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자세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통안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하나 예수님의 성품들을 하나하나 닮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면서 멀리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통안히 여기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늘 항상 죄를 멀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통안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여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음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이 본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음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함께 있다라는 것은 왔다 또는 이르렀다라고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 그리고 이미 판단하였다는 것은 이미 정죄하고 심판하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도권으로 비록 몸은 멀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의 마음으로는 근친상간의 죄를 정죄하고 있고 교회에서 추방시키는 심판을 했다, 정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당장 어떤 형벌이 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이미 정죄하고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에 향해서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그때 심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죄를 알고 계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죄에서도 죄에 대해서도 이미 정죄하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종말에 대해서야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미 정죄하고 심판한 죄인에게 형벌을 그때서야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개개인의 행위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도로 교회에 나와 있는지 또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또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의와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또 땅에서도의 축복이 복이 주어지지만 불의하고 악하며 죄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정죄하고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말이나 행동이나 또 생각, 마음 먹는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행해서 이미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은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 또한 그들을 정죄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보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품어주어야 하지만 책망하고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해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죄악을 행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의 심각성과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늘 죄를 멀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5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하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로 하여금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자를 출교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뭔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무섭고 냉정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교회가 누군가를 출교시키는 것은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다음 절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죄를 범한 자를 용납하는 것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현상과 동일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의 특징을 살펴보면 누룩은 주로 빵이나 맥주나 와인 등을 발효하는 데 사용하는 자연산 발효물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물이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하고 적절한 온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무언가 이렇게 부풀리고 또 음식 재료를 만듭니다. 또한 누룩은 빵에 쓰이는 누룩이 있고 술에 쓰이는 누룩이 있어서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빵을 예로 든다면 누룩이 퍼진 반죽 덩어리를 조금 떼어다가 빵을 만들고 또 나중에 다시 그 남겨진 누룩을 빵 반죽에 섞어서 또 빵을 만듭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 계속해서 누룩을 제공하게 되면 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룩은 쉽게 퍼지는 것입니다. 죄도 누룩과 같아서 쉽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 16장에서 말씀은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거짓된 위선이나 거짓된 교훈, 뭐 율법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말씀이라서 조금 이제 대상은 좀 차이가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바뀌지 않는 것은 죄는 그만큼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회 청년이 질문해 왔습니다. 오늘 중3층에 있나 모르겠네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제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보면서 얼핏 봤기 때문에 아 이거 뭔가 선을 넘은 것 같다. 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날뛰고 이제 선을 넘은 것 같다. 심각하다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 역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찾아보았습니다. 더 어떤 내용인지. 근데 정말 논란이 많았던 개막식입니다. 물론 그 장면만 그 딱 그 이상한 장면만 연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10개 파트인가 12개 파트의 이제 주제로 있어서 개막식이 쭉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그 장면이 들어간 것입니다. 보통 개막식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해서 소개라는 것입니다. 프랑스면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데 어린이도 어른도 누구든지 그 개막식 영상을 보면서 쉽게 아 프랑스는 이런 나라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올림픽 개막식입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듯한 영상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너무나 거룩한 자리를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패러디하듯이 드래그 퀸, 남장 여자를 가리킵니다. 예전에 뭐 이성 복장 도착증 뭐 독착자라고 이렇게 뭐 불렸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퀸이 나오고요. 뭐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술의 신이라고 했죠. 술의 신을 역할을 하면서 발가벗은 사람들이 술의 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막 몸에 이상한 색깔이나 옷을 입고 이제 나옵니다. 거기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상징하는 것이 뭐 동성애자나 소아성애자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20몇 명, 한 30몇 명이 잔뜩 나와서 거기서 이제 막 그 패션쇼를 하면서 그 주제가 이제 축제라는 것입니다. 축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모욕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아 이거 잘못돼도 정말 한참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일을 보면서 아 이런 일이 만약에 미국의 올림픽에서 나왔다면 다음 올림픽 LA 미국 올림픽이잖아요. 다음 올림픽에서 이러한 장면들이 나왔다면 아마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마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동성애나 뭐 양성애, 뭐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전 세계가 보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모습을 전송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전에 누군가에서 차단이 되고 아 이것은 좀 보기 안 좋다,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해보자라고 그런 의견이 나왔을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다른 종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슬람 같은 종교의 한 부분을 뭐 알라나 뭐 알라에 관한 뭐 성화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성화를 패러디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폭탄 테러를 여러 번 맞고 파리는 진짜 불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개막식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니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예수님, 그것은 가짜야. 진리가 아니야. 내가 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최고의 자유야 하면서 뭐 여장 예수 또 성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니들을 신으로 믿는 예수님 우리는 언제든지 패러디하고 모욕을 줄 수 있어. 우리가 신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LGBT,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그 외에도 많은 뭐 이렇게 성적인 부분들을 가리키면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마음껏 죄를 지어봐라. 눈치 보지 말아라. 이게 바로 프랑스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죄를 지어봐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더 심한 제약도 거리낌 없이 할 것이니까 최고의 자유가 보장되는 프랑스로 와서 함께 죄악을 즐기자, 우리를 닮아라 라는 메시지를 마치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서 송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서 너무나 정말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제 개막식은 좀 이렇게 평가들이 되게 안 좋았는데요. 폐막식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폐막식에?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너무 심각한 얘기만 했는데요. 탐크루즈 형님께서 이제 63세인가, 60몇 세인가, 아무튼 그 형님께서 막 그 줄을 매달고 와이어 액션 하면서 막 50m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예전에 유명했던 미션 임파서블 그것을 패러디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올림픽 길을 딱 챙기고 오토바이 꽂고 막 그 공항으로 질주하는 듯한 그런 모습 보면서 모두가 반응이 완전히 엇갈리는 거예요. 개막식과는 다르게 아 그래 이것이 진짜 정말 멋지다 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이것이 정말 기억에 남는 멋진 명장면이다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리올림픽의 개막식을 맡은 그런 연출 감독이나 그것을 허락한 집행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세가 다가오고 있고 죄악을 아주 거리낌 없이 죄악을 저지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개막식의 장면들을 또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어떤 반응이냐면요.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너무나 더럽다, 역겹다,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냥 퀴어 축제가 연상이 되어진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서 그냥 프랑스가 프랑스했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가 근친상간한 죄를 대하는 자세처럼 프랑스에서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85%가량이 개막식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데 프랑스만은 정말 잘했다, 준비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서 영상으로, 광고로, 매체로, 영화로, 유튜브로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고 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의 풍조가 정말로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각별하게 정말로 경계를 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통안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날마다 경계하며 죄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늘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을 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